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6일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촬영된 위성사진과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을 위한 액체 추진 로켓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험은 4월 넷째 주에 예고 없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고 올해 들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CSIS는 앞서 북한이 2호기 발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해 위성 발사장은 대규모로 개발됐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직 엔진 시험대가 새롭게 단장됐고 정비대와 경사로 수직 수평 엔진 시험대, 탄도미사일 지하 격납고로 이어지는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서 포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북한이 더 크고 정교한 우주발사체와 위성 미사일 발사를 위한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CSIS는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7일 발표했습니다. SBU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FSB와 내통해서 기밀 정보를 넘긴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대령 2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U는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의 탑승 차량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통자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해 타격하는 내용입니다. 바실 말리우쿠 SBU 국장은 이번 테러 공격 시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취임 선물이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러시아 특수공작의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7일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BU는 또한 말리우쿠 SBU 국장과 키릴로 부다나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 국장 역시 제거작전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라파의 지상전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지난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라파 전면 침공을 피하고 휴전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뤄져 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에서 가자지구 내의 민간인 피해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루스팀 오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이 통화해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안보 지원 요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미국 대통령 인출 권한 PDA에 근거한 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과 추가로 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관련 정보를 우메로우 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 분쟁군비연구소의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2도,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한반도 정책 관련 발언들이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2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 즉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관계로 격화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로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미뤄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한 동맹이 훼손되고 한국의 안보가 북핵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양국 동맹의 약화를 초래했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관과 한반도 정세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들어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등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직접 할 수 없다면 참모들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과의 인터뷰 내용 중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CNN은 미 의회 조사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핵심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한동맹의 이런 성격 변화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양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본인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현적으로 대한민국 비용에 의존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용병의 성격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스스로 방위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거지 주한미군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8일 공개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미한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기 이행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한층 자극할 수 있다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분명히 한국 핵보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 도미노 현상들 그런 것들을 과연 한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콜비 전 부차관보의 견해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 전면 철수보다는 감축을 그리고 한국 자체 핵무장 용인보다는 미측의 확장 억제 유지가 현실적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타협 노선에서는 완전 철수보다는 역할의 축소와 역할의 변경들이 일정 부분 일어나고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인 전시작전권과 그 자율성을 부여받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확장 억제력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의 협력은 같이 가는 이런 모색점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앞서 콜비 전 부차관보의 사상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회사가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북러 간 유류 거래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화주인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왓츠앱 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업계에 뿌렸습니다. BOA가 확인한 선박수배 공고문에 따르면 화주가 운송을 희망하는 유류는 7천에서 8천 톤으로 선적지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하역지는 북한 남포입니다. 흘수, 즉 선박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은 최대 9m라는 구체적인 항구 정보도 안내됐습니다. 공고문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차 선적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차 선적 일정이 5월 18일로 적혔습니다. 유조차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액체가 약 20톤인 점으로 본다면 북한으로 향하는 유류는 유조차 약 400대 분량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환산표를 이용하면 유류 8,000톤은 약 6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정제유가 단 두 번에 걸쳐 북한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북한 서해까지의 운임은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7일 BOA에 1차 선적을 당장 원하고 있고 2차 선적 일정도 약 열흘 뒤로 잡힌 것을 보면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매우 급하게 유류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리에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관련 거래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커비 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이들 거래에는 북한 유조선이 동원되는 등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간 회사가 제3국 선박회사 등을 상대로 공고문을 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민간 회사마저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동참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번 공고문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동의한 만장일치의 유엔 결의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정제유 관련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선박 수배 공고문이 관련 업계에 퍼지고 있지만 입찰에 나서는 선박 회사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북한 항구에 직접 기항해야 하는 만큼 쉽게 나설 선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와 북한 간 거래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이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의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 책임자인 스플리터스 국장은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프리터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프리터스 국장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스플레이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수백 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품 가운데에는 지난해 3월 제조된 미국 반도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북한이 서방 부품을 확보한 것을 우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수와 제조 속도를 우려해야 할까요?
So I think that the first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the branding on the chips indicates, you know, they were made by companies
상표를 보면 반도체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먼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때때로 위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북한 미사일에서 확인된 모든 부품이 진짜 해당 회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그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사들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방 부품 입수와 제조 속도 모두 매우 우려되는 점입니다. 북한이 불과 1년 전에 제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외국 기술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미사일에 필요한 부품, 반도체가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자, 산업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본과 서구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북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품을 추적할 수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고 북한의 획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북한의 부품 획득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품이 이중 용도인데 미국과 한국,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북한으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is to understand what components are needed by North Korea. This is why we have been able to document those components.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어떤 부품을 필요로 하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미사일의 부품들을 문서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부품을 구매하고 이전하는 중개자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 이란의 미사일 체계와 관련해 중개자들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계와 협력해 북한 무기에서 발견된 부품들 중 일부의 획득을 담당한 주체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개인과 단체들이 파악되면 관계 당국이 그 정보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중개자는 중국에 있습니까?
So this is something that we're still investigating right now. But this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we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부 중개업체들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나요? 과거에 북한의 조력자들이 주로 발견됐던 국가들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Yeah, I mean, right now, as I say, we are still, you know, the investigation is still undergoing. And then
아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된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활동 중이었죠. 패널의 활동이 무용지물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I think it's the first time that the electronic components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being recovered, identified, and traced.
북한 탄도미사일의 전자부품이 회수되고 식별되고 추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제재 대상은 항상 제재에 적응하기 위해 소유권, 이름, 주소를 변경하면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와 수출 통제는 그들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업계와 협력해 의심스러운 고객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식별한 동일한 모델을 구입하려고 할 때 말이죠. 또 이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전달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것입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북한 미사일이 유럽에서 발견된 점에 놀라셨습니까? 과거에 북한의 무기 확산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났는데요.
Well, I think you know we have identified conflict armament research has identified you know several models of North Korean weapons.
언급하신 대로 저희 분쟁군비연구소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북한 무기의 여러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탄도미사일이 유럽 영토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동맹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기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It's a possibility. We see that you know this is a this kind of dynamic is also applicable to Iran, for example, where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샤헤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를 변형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무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앞서 가짜 부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일본제 부품이 진품이 아닌 가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왜 가짜 부품을 미사일에 넣었을까요?
It's not necessarily North Korean made. It could be that another company, you know, used the brand of a well-known brand.
북한이 그 가짜 부품을 만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싼 재료로 만든 가짜 부품에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가격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업체들과 협력해 이미 위조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쟁 군비연구소가 미사일에서 발견된 부품들의 제조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도 위조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인 분쟁 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으로부터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서방 부품이 발견된 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신형 잠수함 인도식에 국방 관계자를 파견했던 폴란드가 신형 전략 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업체도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7일 현재 폴란드는 해군의 신형 잠수함을 인도할 잠재적 계약업체의 선정을 위해 초기 시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한국형 신형 전략 잠수함 인도식에 국방 관계자를 파견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급업체 추정 그룹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한국형 잠수함도 도입 고려 대상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달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핵심 전력인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을 진행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부류 추진 체계와 소음 저감 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한국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진행해온 폴란드와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 등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온 폴란드 정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한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나 공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폴란드에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와 사거리 80km 유도탄 290km급 유도탄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요 탈북 루트인 베트남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탈북민 보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실종됐던 국군 포로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회의에서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한국은 베트남이 빈곤 감소, 사회적, 경제적 권리 증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commends Vietnam for its successful endeavors in reducing poverty, promoting social and economic rights, and advancing the SDGs.
윤 대사는 또 우리 대표단은 베트남의 국가인권기구 NHRI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베트남 정부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사는 그러나 이날 탈북 난민이나 베트남 전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초록 씨 언니 김규리 씨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6.25 국군포로 가족회 등은 7,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잇따라 열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 검토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난민 보호와 베트남 전 국군포로 문제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 주요 경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고문방지 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베트남 전중 북한은 박성열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안학수 하사, 조준범 중위, 안사미 상병, 이용선 병장 등 한국군 포로들을 한 명당 $3,000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가 대남 선전 방송 등에 투입했다면서 UPR 권고를 통해 국군 포로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및 북송 국군 포로의 송환 협조를 호소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캄보디아 UPR에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제3국 재정착 허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베트남에 대한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이나 국군 포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혜석 법률 분석관은 BOA에 한국은 2015년 탈북민들의 주요 경유국 가운데 하나인 몽골 UPR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관련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공과 난민협약 비준 고려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베트남 UPR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분석관은 또 2012년 파키스탄 UPR에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직 난민협약 및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UPR에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하는 등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면서도 탈북민 보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관된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유엔의 인권 보호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VOA를 방문한 퀸타나 전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특별 보고관님의 재임 시기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from the current UN Special Rapporteur, Mrs. Elizabeth Salmon, the situation.
엘리자벳 살몬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됐습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2014년에 조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그 측면에서도 진전은 없습니다. 유엔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민 형사상의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 미국에선 오토 원비의 부모가 나서고 일본에선 지상낙원 캠페인이 펼쳐졌고 한국 등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내 억류된 탈북자들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That is wrong. Those who escape a country and if they are repatriated.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국가를 탈출한 사람이 송환 이후 인권 침해와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송환해선 안 됩니다. 이건 매우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 즉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국 정부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비공개적 대화는 물론 공개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중국 정부는 농루풀망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중단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환영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기조로 돌아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군요. 퀸타나 보고관이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이끌어냈을 때처럼요.
They are of course reaching out to the Chinese government. Ultimately, we should say that the main response.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북한권 특별 보고관은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린 이 문제의 주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이 떠나길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송환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만이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화 창구겠군요.
Yes, they are talking. My colleagues are talking. The United Nations are talking. The UNHCR is talking. We should be talking.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있죠. 제 동료도 유엔도 유엔 난민기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말해야 합니다. 우린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은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있지만 우린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에겐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까지 중단시켰는데요. 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Complicated question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again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interests of states.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질문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건 잘못된 신호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유지되는 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린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우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기 때문이죠. 유엔 회원국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전문가 패널이 이런 측면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북한 상황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이 중요한 장치를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could be a chanc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구체적으로 조사될까요? 이 파일에 담기게 될 가해자는 누가 될까요? 이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첫째,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와 다른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가 파일을 열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충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책임 추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권과의 관여와 대화를 추구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현장에서의 진정한 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과 민간인, 지방의 일반 시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잘 존중받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권고하는데요. 한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all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information.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정보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관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저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부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 사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북 풍선으로 인해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했죠. 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고립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에선 국제인력이 없습니다. 서방국가 대사관도 없습니다. 고립이란 측면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북한은 현재 최고 수준의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방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재임 기간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I will not compare. That's not, that was never my job. And an important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부문에서 일할 때 매우 중요한 건 정치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정치화를 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그 일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북 풍선에 대해선 실제로 제가 DMZ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풍선을 군사 분계선 너머로 보내는 것에 정말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이든 한국 정부든 북한에 대한 최선의 의제는 이중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추궁과 동시에 대화를 모색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고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했고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과 같은 정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DMZ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도 되는 것인가요?
Yes, ye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측에선 이미 인도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북한 정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n extrem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They cannot trade with anyone.
유엔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누구와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안보리 이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 제재는 일반 북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체제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생산하는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적절하지만 안보리가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주된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주민의 자원을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엔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죠. 유엔은 제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길 원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경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등은 인도주의 품목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를 통해 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Not necessarily. Yes, it is true that that happened start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But it wasn't completely like that. And you have to...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맞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랬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유엔 일부 회원국은 북한의 개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토론인데도요. 유엔이 북한의 개발 권리를 막는다는 것인가요? 핵 문제 때문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접근이든 아니든 이런 종류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10도에서 최고 23도입니다. 남포도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신의주, 중강, 강계도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2도, 최고 22도. 중강, 최저 10도, 최고 24도. 강계, 최저 10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10도에서 최고 20도. 용현도 맑겠습니다. 최저 9도에서 최고 22도. 개성은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9도에서 최고 2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신포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0도, 최고 27도. 신포는 최저 10도, 최고 22도입니다. 장진, 해산, 원산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장진은 최저 3도에서 최고 19도. 해산은 최저 5도에서 최고 22도. 원산은 최저 12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청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청진은 최저 8도, 최고 22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9도, 최고 20도.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 1m에서 3m, 오후엔 1m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이 4월 13일 이스라엘에 대해 공습을 가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범위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its scope because it represented the first direct attack by Iran on Israel. In its scale because as I said there were more
블링컨 국무장관은 범위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최초의 직접적인 공격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지상공격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또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300발 이상의 무기가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미군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지원 덕분에 사실상 모든 다가오는 발사체가 파괴되고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때 혼자 방어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세계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는 이란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has great skill, great professionalism, great military capability.
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은 뛰어난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는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놀랍고 당혹스러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scale of this attack, Iran's intent was clearly to cause significant destruction.
커비 부좌관은 공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란의 의도는 상당한 파괴와 인명피해를 내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리의 준비와 헌신적인 파트너들의 연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방어체계 덕분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 지역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 미사일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며 주요 7개국 G7 국가 지도자들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다른 악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다자 차원의 제재를 G7 국가들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것은 더 강한 이스라엘, 더 약한 이란, 더 통합된 동반자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란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6일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촬영된 위성사진과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을 위한 액체 추진 로켓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험은 4월 넷째 주에 예고 없이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고 올해 들어 정찰 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CSIS는 앞서 북한이 2호기 발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해 위성 발사장은 대규모로 개발됐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직 엔진 시험대가 새롭게 단장됐고 정비대와 경사로, 수직, 수평 엔진 시험대, 탄도미사일 지하 격납고로 이어지는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서 포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북한이 더 크고 정교한 우주 발사체와 위성 미사일 발사를 위한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CSIS는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7일 발표했습니다. SBU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B와 내통해 기밀정보를 넘긴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대령 2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U는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의 탑승 차량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통자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해서 타격하는 내용입니다.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은 이번 테러 공격 기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취임 선물이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 특수공작의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7일 크림린궁에서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BU는 또한 말리우크 SBU 국장과 키릴루 부다나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도 러시아의 제거작전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라파의 지상전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세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라파 전면 침공을 피하고 휴전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뤄져 온 가운데 취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의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작전과 관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 정치적인 재앙,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루스팀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이 통화해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안보 지원 요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 대통령 인출 권한 PDA에 근거한 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과 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관련 정보를 우메로우 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메로우 장관은 최신 전황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정보를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이날 수도 쿠이어 지역을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